요즘 우리 삶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삶이 무거운데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지치지 않았는가. 이번 방역 조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분노합니다. 그 이유는 방역당국을 신뢰하면 자기가 예측했던 어떤 시기가 있고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방역 조치를 우리가 준수를 해도 극복하기는 그냥 더 확산되는, 그래서 정부 당국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정부 당국이 잘못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엄청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위드 코로나라고 했던 이 말이 어차피 우리가 방역으로는 안 될 것 마음대로 살자, 아마 그런 마음으로 분노를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확연하게 지쳐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견뎌야 됩니다라는 말들을 하기가 무서울 만큼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50대 초반에는 누가 장례가 났다 그러면 대체로 그 장례에 가보면 부모님들이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50대 중반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장례가 났다 그래서 가보면 가끔 제 친구가 누워있는 그런 장례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인생의 어느 지점에 내가 지나가고 있구나. 중년의 때가 되니까 이제는 아, 내 친구가 죽는 자리에 내가 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매일 제가 페북에서 글을 읽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저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의 교양학부 교수님인 최재선 교수님이세요. 이분의 글에는 진짜 피맛이 서려있고 동시에 삶의 생기가 함께 묻어나기 때문에 그 맛을 글을 통해서 누립니다. 이분이 그분의 슬픔을 경영하다, 아픔을 경영하다 하는 책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다. 사는 것만큼 간절한 게 없고 죽는 것만큼 절박한 게 없다. 죽음보다 가파른 절벽이 없고 까마득한 절망이 없다. 그러므로 죽는 문제가 아니라면 아침 안개 같고 가을 풀잎 같은 우리 삶을 아등거리며 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읽고 난 뒤에 아니 죽는 게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고 가파른 절벽이고 까마득한 절망이라고 한다면 죽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요. 안개 같고 가을 풀잎 같은, 안개처럼 희미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 가을 풀잎은 여러분 만지면 바싹바싹 다 어스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메말라 있는 삶이죠.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아둥거리며 살 필요가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메마르고 그러면 더 아둥바둥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반대로 묘사를 했어요. 사실 이분이 28살 먹은 건장한 장애인 아들을 키우면서 사세요. 여러분, 장애인들 중에 아주 힘이 센 사람들인데 이 아들이 힘이 세요. 당신은 주말만 되면 학생들이 낸 그 글쓰기 훈련하는 그 글을 첨삭하느라고 밤을 새우는 날도 많고, 당신도 허리가, 척추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글을 써내요.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서 시간이 나면 부모님들을 병원에 모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제가 지금 언급하는 이런 몇 마디 말만 들어도 여러분 하나씩 무슨 가슴에 돌 얹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그런 삶을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참 교수님이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또 그 학교에서 받는 한 달 사례는 또 얼마나 초라한지, 대학 교수라 그러면 다들 굶주리지 않을 만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사례보다도 더 적은 사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학교에서 교수 역할을 하고 사세요. 이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참 모두가 지쳐있지만 그러나 지쳤다고 해서 생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기력함도 있고 무감각함도 있고 이 감염병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생기도 있다 하는 소망을 가지게 돼요. 무기력함과 두려움 또 지침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쉽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분노하는 것 아니면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슬픔인데 이 슬픔은 분노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 둘은 뿌리가 같아요. 분노는 상실에 대한 억울한 반응이지만 슬픔은 상실에 대한 근원적인 응답이에요. 우리가 상실에 대하여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응답할 때에 슬픔이 잦아들고 이 슬픔 속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슬픔을 슬퍼할 줄 모르고 분노할 줄만 아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엄청난 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시대의 인간의 탐욕스러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낸 자기 행동의 결과다.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고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이든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이든지 간에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지치고 힘들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방역의 수칙을 어기거나 하면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결혼식장에 가서 마음껏 밥도 못 먹고 장례식장에 가서 찬송가도 하나 부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다 좁아졌어요. 집에서만 아이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저희 막내가 학교에 이렇게 수업에 오라고 해서 갔다 오더니 아빠 밥 먹는데 친구들하고 말도 못하게 나 학교 안 갈 거야 이러는. 밥 먹을 때 말해야죠, 그죠? 딱 한마디를 만들어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밥 먹는데 짜증이 확 나더니 아빠 나 학교 안 갈래 이러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런데 우리 어른들은 또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대화도 못하는 너무나 삶이 모든 관계 맺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엘 선지자가 어떤 몇 년도에 이런 예언을 했는지는 사실 시대를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요엘이 살았던 시대적 환경을 묘사하는 것은 여러 근거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에서 내가 사는 시대에는 모든 즐거움이 다 끊어졌습니다. 기쁨이라고는 없습니다. 그것이 성전이든지 개인의 삶이든지 사회든지 어디에도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요엘의 살았던 시대예요. 마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우리에게도 모든 즐거움이 줄어들고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요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즐거움이 끊어진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기에 즐거움이 끊어진 사람들 가장 먼저 5절을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이것만 읽으면 아 술꾼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에 5절 끝에 보면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말갛게 벗겨져서 껍질이 다 벗겨진 나무는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와서 이렇게 다 껍질을 다 벗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여러분, 맛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풍요로운 사람들입니다. 맛을, 아, 이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맛없다. 이걸 구분하고 어떻게 맛있는지 그걸 입맛을 가지고 가려내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즐기려고 하면 메뉴가 다양해야 돼요. 아,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참 양복도 한벌인가 보다. 또 저한테 무슨 음식 대접을 하면 뭐 맛있냐 그러면 아 집사님이 만들어서 맛있어 제가 이렇게 말하지 음식이 맛있어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그죠? 저는 음식 맛을 잘 구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만드신 분이 아 당신이 참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정성스럽게 수고한 사람은요 아니 음식 맛을 얘기해 줘야지 왜 또 뚱뚱한 소리를 해 기분이 싹 상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시대는 글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직불이 먹던 시대라 가지고 주는 게 다 기뻐요. 그냥 좋아요. 누구와 함께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맛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맛을 찾으려고 하면 단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졌다 하는 것은 여기에 술꾼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누리던 사람들, 맛을 찾아서 다니던 그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의 근원이 되는 재료도 공급하지 못하고 발전해야 된다.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네가 애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식을 하고 한 1년 뒤에 결혼을 올리는데 약혼하고 난 뒤에 결혼식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그만 배우자를 잃는 거예요. 배우자가 죽었어요. 참 여러분 남편 될 이가 죽은 약혼녀 너무나 울지 말라고 해도 울지 않을까요? 울지 말라고 해도 저는 울 것 같아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니 결혼하고 난 뒤라도 배우자가 죽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데 결혼도 하기 전에 누리지도 못했는데도 잃어버려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결혼 생활을 시작해보지도 못했거나 결혼 생활이 망가진 사람들 슬퍼하라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얘기해 보시면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의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제사장들 보고 슬퍼하라.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슬퍼해야 되는데 그것은 읽다 보면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제물이고 전제는 기름, 올리브 기름 같은 이런 것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예물이 끊어졌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수확하는 기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참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드릴 게 없어요. 심지어 10절 말씀에는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끊어졌다. 도대체가 밭에서 나는 곡물이나 열매나 기름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출근은 했는데 사례를 못 받는 직장이라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일은 열심히 일하러 갔는데 할 일이 없어요. 다 밭이 가물고 열매는 자라지도 않았고 그리고 설령 자랐다 할지라도 수확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땅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여기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땅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밭이 갈라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보고 먼저 슬퍼하라고 해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농부들 보고 슬퍼하라고 말씀하시죠. 11절 말씀해 보면 농부들 너희들은 부끄러워하는데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먼저 수확을 합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한 세 달 뒤에 밀을 수확하면 이제 수확이 끝이 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리 수확부터 밀 수확까지 수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상에 거둬들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세 달 정도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그 삶의 황폐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만나도 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나기는 그냥 집안에 쌀 한 톨도 없이 세 달이 지나간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소출, 이렇게 토지에서 나는 밀과 보리도 없는 이 모든 과일나무와 곡식까지도 다 끊어진 그런 농부들이라는 거죠. 일상의 삶에 수확할 것이 없고 그것을 이 요엘은 너희들의 즐거움이 끊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먹는 즐거움이 크죠, 그죠? 참 하나님이 만든 이 포도주를 먹는 즐거움, 또 약혼녀를 만날 때의 그 흥분, 또 자기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의 그 즐거움 얼마나 기쁩니까? 지난주에 결혼했다고 우리에게 떡을 낸 그 형제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어려운 때에 결혼해서 정말 아주 행복할 텐데, 결혼 생활을 한 20년 한 여러분들이 그런 아주 초짜 신병을 만나면 그냥 또 초를 쳐요. 다 살아봐라. 그런 아주 험악한 말을 해요. 여러분 그 형제는 지금 얼마나 기쁠 텐데 다들 만나면 그래 살아봐라 그게 며칠이나 가냐 아예 초를 쳐요.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영원히 누리세요 해도 못 누릴 판인데. 네. 정말 우린 그 즐거움이 있다고요.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또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에 자신들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진짜 크잖아요. 아마 우리 지난 재직회를 하면서 결산을 했을 때에 전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기뻤고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밭에 소산물이 가득해서 자기가 일한 것을 수확을 하는 즐거움, 그런데 이 모든 즐거움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요엘서는 그게 왜 끊어졌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요엘서는 왜 그러면 그들이 이런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유추할 수는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는 말하지만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 이런 말을 직접 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하나님이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이 너무너무 궁핍할 때 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복잡한 거 따지지 마시고 굶주렸으니까 좀 울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통곡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주 폼 잡을 때가 너무 많아요. 소득이 없을 때 울어라는 거예요. 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에 머물지 말고 자신의 삶이 관계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그럴 때에 늙은 사람들도 울고 자녀들도 울고 내가 마실 포도주 한 잔 없는 그 집을 보면서 울어라는 것이에요. 울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상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제발 좀 울어라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해도 못 먹고 살다니. 그리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 자리에 가지 마시고 슬픔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 언급한 농부든지 제사장이든지 처녀든지 또 취한 자들, 풍요로운 자든지 다 지금 하나님은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 내 땅, 내 백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먹고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잃어버렸는데 슬픔을 잃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잃었다는 말과 똑같아요. 오늘 슬픔을 어디에 와서 슬퍼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밤새도록 울어라. 밤새도록 배옷을 입고 와서 밤이 새도록 울어라. 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어떤 소출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금식일을 정하고 선포해라. 모든 14절에 보면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왜?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기에 지금 그들이 메뚜기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3절에 보면 한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메뚜기 공격으로 모든 소출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고 멸망에 같이 전능자로부터 그 메뚜기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때에 우리는 산다 그러는데 먼저 이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면 그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전에 들어갈 때 기쁨이 성전에서 먹는 밥이에요, 포도주예요, 성찬이에요. 그 성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우린 다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우리 먹는 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음식과 곡식과 이런 것 자꾸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사라졌다라고 말할 때에 이 예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며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이해해야지만 해요. 단순히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슬퍼해라 이런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먹는 포도주가 끊어졌으니까 슬퍼해라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삶이 없다는 것은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가 일하는 밭에서 나는 곡물이 끊어졌고 그가 일터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땅이 다 썩어버렸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땅이 곡물을 내야 되는데 텅 비고 왜 땅이 씨앗을 썩게 만들어서 자라지도 못하게 하고 자란 씨앗은 시들게 하고 짐승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피곤하고 결국에는 다 황폐하게 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는 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갔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깨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애통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굶주리는 것보다도 더하여서 더 나아가서 아 만드신 그분의 세상이 망가진 것을 아파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자신이 만든 그 세상의 일부를 망가뜨려서 그 백성들이 왜 이것이 망가졌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 보고 정말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면 자신이 만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말을 안 들을 때 애들에게 매를 대고 난 뒤에 그 밤에 잠이 옵니까? 자녀들이 분명히 못된 짓을 해서 매를 댔는데 매를 대고 난 뒤에 잠이 오든가요?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우리가 삶의 황폐함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 무엇을 만나는가 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망가뜨리는 우리의 삶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망가진 삶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깨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의 자리는 연민의 자리가 아니에요. 슬픔이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면 전부 다 자기 무능력함, 무기력함,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때 이런 거 선택했더라면 이런 일은 꼴은 당하지 않을 텐데 전부 다 자기 연민이에요. 또 저놈은 나보다 더 비도덕적인데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분노해요. 우리 사회에 충만한 기운들이에요. 그런데 슬픔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 성전 안에서 슬픔의 자리를 경험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고 애통함이 찾아와요. 아, 하나님이 만든 저 피조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고 그 피조물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슬픔에 휩싸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애만 키워요. 내가, 내가.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에서 애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반발심,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삶의 황폐함 속에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불쌍해져요.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졌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정은 뒤죽박죽 될지 몰라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먹을 것도 끊어져 있고 없어졌어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끊어진 것은 음식이지 내 목숨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소망을 낳게 됩니다. 이 요엘서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를 언급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회개하라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돌아가라는 이 말을 통하여 죄를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요엘은 그런 죄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시급성 앞에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그 모든 산과 들을 다 덮고 곡물과 나뭇가지 다 갉아먹고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하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보면서 아 이건 자연재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 시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메뚜기가 얼마나 이빨이 강한지 사자 입 어금니 같고 또 암사자의 어금니 같고 숫사자의 이빨 같다고 했어요. 다 먹어 치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임하는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면 슬픔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69장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의 작사자가 조셉 스크리븐이에요. 그가 이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우리 주께 맡기세 찬송을 지었잖아요. 아마 이 찬송을 보면 1885년이나 7년에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두 번 약혼했던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스코틀랜드에서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이 결혼식이었는데 금요일 날 그 약혼녀와 함께 만나려고 말을 타고 나오던 약혼녀가 자기를 만나러 오던 약혼녀가 강을 건너다가 그만 다리 위에서 말이 놀라서 펄쩍 뛰는 바람에 강물 속으로 그 약혼녀가 빠져서 죽었어요. 떨어져서. 그걸 이 조셉 스크리븐이 다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10년이 지나서 또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혼식을 올렸는데 3개월 뒤에 이 여자에게 질병이 발견돼서 3년 투병을 하다가 또 죽게 돼요. 그 결혼을 약혼은 두 번 했지만 결혼식을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가 다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에 그 아들을 향하여서 엄마가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아, 아들아, 엄마가 염려돼서 말을 하니까 이 스크리븐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는 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친구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내 친구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은 결혼식은 한 번도 올리지 못했고 약혼식만 두 번 경험한 정말 재앙을 맞이했던 한 청년이 고백한 노래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재앙이 찾아오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건강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버림받았어.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라고 스스로 고독에 빠뜨리는 그때에 어떻게 이 아들을 염려하는 엄마를 향하여서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제게는 제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는 친구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장 외로울 때에 친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깊은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고통이 아버지의 뜻과 만나게 되면 우리 모두는 가장 좋은 친구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픔과 고통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으십시다. 외로웠다, 괴로웠다, 나 혼자뿐이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도울 형편이 안 되어서 나를 돕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그분이 계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요엘서에도 내 땅이다, 내 무화과나무다, 내 포도나무다. 여기에 포도나무와 땅과 무화과나무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메말라 거칠어져서 정말 가을 낙엽처럼 가을 풀잎처럼 바싹 말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다.